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과 미국 동남부 해안 지역이 허리케인 매튜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튜로 최대 피해를 입은 섬나라 아이티에서는 사망자가 최대 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오늘까지 사흘간 공식 애도의 날이 엄수됐습니다. 또 가옥 수천 채가 파괴되고 농장이 휩쓸렸는가 하면 주요 사회 기반 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겨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여러 피해 지역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티 정부는 이번 허리케인으로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대부분 집을 잃은 35만 명은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어제까지 공식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천 명의 주민들은 지금도 정전 사태를 겪고 있고 강이나 하천 주변은 홍수 위험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펜 맥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럼버튼 지역 1,500여 주민들의 발이 묶였다며 지붕 위로 피신한 사람들을 헬리콥터와 구명정 등으로 구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역 선거관리부처에 국토안보부 지원을 받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33개 주와 11개 카운티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보안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토안보부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거일까지 2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간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역 시스템에서 사이버 보안상 취약점을 찾아내 시정하려면 최대 3주는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어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유권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들을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대신 공화당이 하원을 계속 장악할 수 있도록 하원의원 선거에 자신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하원의장은 예산 균형과 일자리, 불법 이민 문제 등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전날 2차 TV 토론을 마친 두 후보는 어제 유세 현장으로 복귀해 서로에 대한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여성 비하 녹취 발언에 대해 남자들끼리 탈의실에서 한 말이라는 변명으로 더욱 공분을 샀다며 이는 제대로 사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가 토론회에서 거론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사소한 것들 뿐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와 러시아가 해저 가스관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무역, 관광, 국방, 그리고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르크 스트림으로 명명된 해저 가스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럽 가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현재 유럽 에너지 공급의 주요 경로인 우크라이나를 통한 공급 차단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가 계속 속도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에티오피아에서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가 반정부 과격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와 이민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최근 1년째 자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탈북자 증가에 대비해 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한국을 방문한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과 관련해 핵 개발에 사용되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한국인들의 청원에 대해 동맹국 방어를 위해 최대한 빨리 배치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탈북자 증가에 대비해 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면 국제사회와의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탈북자들이 먼저 온 통일이자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해서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제도 재정비와 수용 대책을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탈북 동향과 관련해 북한 일반 주민들은 물론 간부층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며 탈북 동기와 유형도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과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 대한민국 자유의 터전으로 올 것을 촉구한 데 이어 북한 정권과 주민의 분리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김정은 체제와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원적인 투트랙의 정책을 펴므로써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와 또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국 정부로서는 정책적으로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아 현행 탈북자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 새로운 방향을 담은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 정착 제도를 현재 지원 중심에서 자립과 자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더욱 굳어지면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으며 회원국 자격 박탈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핵개발 폭주를 하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외교 봉쇄 전략을 새로운 카드로 쓰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경제, 인권 문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외교 관계까지 이어서 전면적인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 징후가 또다시 감지돼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 야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가 북한 붕괴와 탈북을 직접 거론해 대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북한의 시간만 벌어주게 될 것이라며 압박과 제재에 전념해야 할 때임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사만다 파워 UN 주재 미국 대사가 다양한 배경의 탈북민들을 잇따라 만나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파워 대사가 오래전부터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에 큰 관심을 보여온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들의 한국 내 사회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 탈북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민의 가정. 사마타 파워 유엔 주재 미 대사가 이틀 동안 한국에서 방문한 곳들입니다. 파워 대사는 일요일인 9일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부터 찾아 탈북민들과 함께 원내 하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워 대사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소감을 전하며 탈북 여성들과의 만남이 놀라울 정도로 감동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삶을 찾아 탈출했다는 이유로 가족이 북한 정권에 보복을 당했다며 울먹이는 한 탈북 여성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나원을 방문해 느낀 것들을 길게 설명하며 탈북 여성들이 나눈 경험들에 가슴이 완전히 미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얘기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가하는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침해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어린이의 2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등 여러 고통을 겪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은 북한 어린이들의 성장보다 무기 프로그램을 더 성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인권을 침해하며 계속해서 모든 국가 자원을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에 대한 파워 대사의 이런 관심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파워 대사는 지난해 2월엔 미국에 정착한 탈북 청년 조셉 김 씨와 한국에 정착한 주찬양 씨를 초청해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 등 모든 미 관리들은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That President Obama and I and his entire administration are committed to doing everything we can to end the suffering that we know is occurring.
파워 대사는 9일 하나원에 이어서 10일엔 과거에 자신이 초청했던 북한 요덕관리소 출신 탈북민 정광일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 1시간 넘게 환담을 나눴습니다. 북한인권단체인 노체인을 이끌고 있는 정광일 대표는 지난해 파워 대사의 초청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회의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파워 대사는 트위터에 정 씨와 1년 전에 만났던 사진과 이날 방문에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정 씨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정치범이자 고문 피해자였던 정 씨가 지금은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빛을 비추며 북한 정권의 검열에 맞서 정보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광일 대표는 10일 VOA에 70여 분간 파워 대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죠. 유엔 대사면 그래도 고위 관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아니면 애들 어떻게 됐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뭐 그렇게 고위직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시민한테도 이렇게 북한식으로 말하면 인민성이 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 대표는 특히 파워 대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외부 정보 유입에 많은 질문과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후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다음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소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수용소로 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한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간호사와 기술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판문점을 방문해 느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감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은 선, 즉 남쪽 혹은 북쪽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어린이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10일 늦게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만난 탈북민들과 그들의 능력을 통해 북한에 대해 희망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사만더 파워 대사는 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과 관련해 핵 개발에 사용되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빠른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 결의안을 빈약하게 만들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만더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확인했으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안이 가능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결의안 초안엔 정치적, 기술적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의 진화에 사용하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은 북한 지도부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결의안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파워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과도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도출을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하지만 결의안 채택 협상의 빠른 마무리를 위해 뜻을 굽히거나 결의안을 부족하게 만들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워 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취해진 독자적인 북한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현재 미한 간 다양한 수준에서 대북 독자 제재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에 취했던 독자 제재에 이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독자 제재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유럽연합이나 일본도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1일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파워 대사의 이번 한국 방문 시기는 매우 적절하며 북핵 문제 대응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윤 장관은 평가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한 파워 대사는 3박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오전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번 한국 방문 기간 판문점을 비롯해 탈북자 정착 교육 기관인 하나원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등을 방문해 다양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는 등 파격 행보를 선보였습니다. 또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차기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등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안보리 결의의 조속한 채택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북한 위협의 근접성과 미한 양국이 갖고 있는 과제의 시급성을 느꼈다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고히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수뇌부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잇따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 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제4차 한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일명 2+2 회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미한 2+2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석합니다. 이번 2+2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조치를 비롯해 두 나라의 공동 제재와 독자 제재 조치 등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의 소형화를 눈앞에 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한미 2+2 회의와 관련해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역 현안과 국제 문제의 공동 대처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로 공동 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특히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확장 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한미 2+2 회의가 두 나라의 현 정부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총정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2+2 회의에 이어 이튿날에는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48차 안보협의회 SCM이 양국 국방 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평가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이 중점 논의됩니다. 두 나라는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과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회의 후에 발표될 공동 성명에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국 내에서 확장 억제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한 SCM에서는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대책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 그리고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미한 동맹의 발전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이 조지프 덤포드 미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순진 의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13일 제41차 미한 군사위원회 회의 M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덤포드 의장과 가와노 가스도시 일본 통합망료장과 함께 미, 한일 3국 합참의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3국의 군사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BOA는 북한의 핵실험 10년을 맞아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살펴보는 5차례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인데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기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는 적게는 10개 미만에서 많게는 60여 개까지 다양합니다. 추정치의 폭이 큰 이유는 핵무기 제조 원료인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북한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플루토늄의 경우 2에서 6kg의 양으로 핵탄두 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영변 원자로의 재처리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이후 주요 부품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불능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때 남아있던 플루토늄의 양은 약 30kg, 핵무기를 5개에서 15개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재개를 발표했고 2013년에는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13년 원자로 재가동 이후 3년간 5.5에서 8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2009년 2차 핵실험 때 플루토늄을 사용한 점을 감안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북한의 플루토늄 양은 적게는 20kg에서 최대 48kg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을 원료로 한 핵무기의 숫자가 3개에서 24개라는 계산입니다. 어느 정도 보유량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플루토늄과 달리 고농축 우라늄은 그 양을 가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국군과 정보당국은 지난 2014년 북한이 2010년부터 매년 연간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영국의 군사전문기관인 IHS 제이는 영변 핵단지 내에서 북한의 두 번째 원심분리기 건물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연간 40kg에서 80kg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고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과 달리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영변이 아닌 제2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진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로 연간 생산량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지난해 4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strongly suspect that there's an enrichment facility outside of Yongbyon that the North Koreans have not yet admitted.
이 때문에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세 가지 가능성으로 고농축 우라늄의 보유량을 추정했습니다. 먼저 공개된 시설에서만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의 보유량은 약 220kg, 확장된 시설을 고려하면 보유량은 360kg까지 늘어나고 비밀 시설까지 고려하면 최대 6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라늄 핵탄두는 한 개당 고농축 우라늄 10에서 40k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정치로만 보면 북한은 최소 5개에서 최대 60개의 우라늄탄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 대 초빙 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2020년까지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핵물질 보유량과 늘어나는 속도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핵무기 숫자를 단순히 물질의 양으로만 볼 수 없다며 핵무기 100개 주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You know, there is a difference of having nuclear material for weapon and of having a weapon. Because weapon is a very complicated thing.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지난해 3월 BOA에 핵물질을 축적한다는 것과 실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제조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면서 소요 시간은 물론 전자공학적 측면, 하부구조, 각종 부품, 기폭장치와 같이 제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트 연구원과 같은 전망을 내놓았던 올브라이트 소장 역시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13개에서 21개로 추정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숫자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핵물질 보유와 별도로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또 다른 대목은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을 하면서 기술적 진전을 이뤘을지 여부입니다. 우선 핵폭발 위력만으로 보면 북한의 기술력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1킬로톤이었지만 이후 2차 때는 3에서 4킬로톤, 3차와 4차 때는 6에서 7킬로톤으로 위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4차 실험이 기존과 달리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소탄은 원자탄처럼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 반응을 이용해 파괴력이 원자탄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고 한국군 당국 역시 기껏해야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5차 핵실험에는 과거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과 맞먹는 10킬로톤의 폭발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실험에 대해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이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탄두 폭발 시험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이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시간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면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believe that they've had the time and the cap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arhead.
일본 정부도 올해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총 5번의 핵실험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온 북한이 언젠가 소형화와 경량화 등 핵 능력 고도화를 달성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북한 핵실험 10년 기획 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순서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과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조치만으로 제재 조치만 하기보다는 모든 가능한 선택을 갖고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 제17회 세계 지식포럼 강연에서 정보, 외교, 군사, 경제 제재 등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야 북한의 핵위협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또 북한이 차기 미 대통령에 대해 내년 초에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일에 도발하지 않았다고 해도 곧 도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백악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서둘러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한국인들의 청원에 오히려 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한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은 10일 사드 배치 반대 인터넷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인 한국과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사드 배치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이 결정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시작된 사드 배치 철회 청원에는 10일 현재 10만 8,295명이 서명했습니다. 청원 한 달 안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에는 사드 배치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조치라고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올해 1월과 9월 두 차례 핵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복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몇 차례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도발적 행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겁니다. 이어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지난 2월 미한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개선 차원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진지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길 거부해 지난 7월 8일 순수한 방어 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50대 탈북 남성 찰스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찰스 김 씨는 지난 2008년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했는데요. 찰스 김의 첫 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찰스 김 씨는 50대 탈북 남성입니다. 가족 모두 북한에 두고 온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북한에 다시 돌아갈 꿈을 꾸며 사는 찰스 김 씨. 미국에 와 지금까지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돌아갈 곳, 돌아가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깃발은 왜 다시려고?
아이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야 이런 달고 사세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가 태로 묻은 땅이고 막 비록 미국에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선조들이
우리는 한국 깃발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북한 깃발 달 수가 없으니까
깃발이야 이건 국가 깃발이 아니고 내 개인 취향으로 고르니까 아들이 아마
찰스 김 씨의 가게가 있는 건물 밖에 하얀 깃발이 달렸습니다. 하얀색 천에 파란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태극기도, 북한의 인공기도 아닌 이유는 찰스 김 씨가 꿈꾸는 나라는 남한만도 아니고 북한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깃발에 그려져 있는 파란 색깔의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된 통일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김 씨. 김 씨가 걸어놓은 깃발은 한국과 북한이 스포츠 대회 등에서 남북 단일팀을 이루거나 공동 입장했을 당시 사용했던 한반도 또는 통일기와 흡사합니다. 이 한반도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건물 밖과 건물 안 가게 문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니피케이션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렇죠. 플래그라고 유나이티드 코리아.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남북이 하나가 된 통일 한국이라고 말해준다는 김 씨.
무슨 기분 돈 벌고 막 사는 거 제대로 우리 민족은 뿌리가 여기 있어.
여느 이민자와 여느 탈북자들과 다름없이 돈 버는 일에 전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목표와 방향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땅인데 이거 이제 통일되면 다 북한 가야지 내가 왜 미국 살아 가야지 내 땅인데 내 태 우리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여기서 돈만 벌고 가서 잘 살아야지 빌딩 사놓고 그렇지 근데 부모 태가 있고 부모가 거기 사시고 내 태를 거기 묻었는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내 친구들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뭐 누나 형제들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
2008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들어온 김 씨는 캄보디아에서 만난 지금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북한에 가족을 둔 처지가 같은 탈북자입니다. 고향 생각, 가족 생각 날 때마다 의지가 돼주고 그래서 더 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김 씨.
가족 동생한테도 편지한 거 있어요. 집에 재작년인가. 자영이 살자고. 지금 어디가 다 숨었어요. 작년까지 됐는데 내가
두 사람 모두 가족들이 겪었어야 할 고초를 생각하느라 마음 놓고 연락을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로 인해 몸고생, 마음고생한 가족들에게 보답할 길은 통일 후에 고향에 돌아가면 돈이라도 안겨줄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 한 푼도 허술하게 관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게 안 책상 서랍.
이건 팁통인가요?
네.
어휴, 돈 나오는 거 봐라.
손님들이 놓고 가는 추가 봉사료인 팁도 매일 모아놓습니다. 찰스 씨 부부는 지난해 픽업 스토어를 장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라세요, 거기에서?
원래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가 우리가 이거 스케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네. 2월 달하고 3월 달만은 칼퇴근하고 그다음에 칼퇴근 뭐래요. 손님 많아서.
수선하시고.
예, 수선하고 뭐 드라이 클리닝 이거 뭐 픽업 드라이 이거도 하고 픽업 스토어도 같이 하고 뭐 하는데.
옷 수선도 하고 손님들이 세탁물을 맡기면 세탁 공장에 배달해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세탁물 관리 가게입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이제 1년. 아내보다 1년 먼저 온 김 씨는 미국 정부가 거주지로 정해준 버지니아주 샬롯즈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과 2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명문대학인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소재지로도 유명합니다. 미국 정부가 알선해준 김 씨의 첫 번째 직장도 바로 이 학교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수시 만들었어요.
수시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돌아 미국에 올 때까지 거친 일만 했던 김 씨. 낯선 땅 미국에서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생전 먹어본 적도 구경한 적도 없는 초밥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무작정 뭐 할 줄 몰라도 할 줄 안다 이거 해놓고 수시한다 이랬어요. 수시할 줄 알아서 수시 뭐 수시가 뭔지 뭐 할 줄 안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컴퓨터 열어놓고 그 유튜브 누가 그래 한 사람 그 유튜브 네가 하는 거 그 스시 하니까 스시 많은 거 쫙 나오더라고. 김밥이나 같더라고. 뭐 처음 만들 줄 알았는데 혼자서 만들어 봤지.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브에서 초밥 많은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백인들이랑 같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대학이든 미국 대학 UBA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인데 큰 대학인데 용무학이래 뭐래. 큰 눈치로 거죠. 이거 제스처로 거죠. 눈치로 사람을 배운 거지. 그렇게 해서 4년을 했나? 나는 수시, 남들은 8.5 받고 난 수시한다 9.5 줬어요. 그러면 13불까지 올렸다 받았어요.
몇 개월 만에 13불을?
예, 안 하네, 1년 만에.
1년 만에.
수시하고 기술자. 근데 내가 또 열심히 했죠. 또. 북한 사람한테 일해도 열심히 빠르고 잘하지. 눈치 안 보고 양심적으로 진심으로 잘해줬지. 미니저 수돈도 올려서 13불, 13.5까지 올라갔어요.
당시 미국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 선. 아무 경험이 없었던 김 씨가 남모르게 연습한 실력이 대학교 교내 식당 손님들을 만족시켰던 건지 1년 만에 13달러 50센트까지 받을 수 있었고 미국 입국 5년 만에 사업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만뒀어요. 가게 때문에. 가게 알아보고 뭐 시간이 있어야 돼서 좀 쉬다가 가게 열자 하고 가게 했어요. 계획을 다 목적을 잡고 해서 그 목적에 하나 한 발짝 한 발짝을 다 넘어간 거죠.
북한 신의주에서 돈 벌어본 경험이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일이 두렵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 씨.
계획을 잡으시려면 미국을 좀 알고 잡으셔야 돼요.
사람 사는 건 미국도 사람 사는 데기 때문에 뭐 알고 뭐가 있어. 대략 부딪히면 되는 거. 보면은 벌써 내가 신의주는 좀 거의 내가 있을 때 한 반자본주의 사회.
찰스 김 씨는 탈북 과정에서 쌩쌩 달리는 기차에서 두 번이나 뛰어내렸다고 말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자전거로 발이 부르터라 장거리를 달렸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정신 차려 일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일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각오로 북한에 나왔는데 못할 게 뭐냐고,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기차에서 그 생생 다리는 기차에서 두 번을 내리뛴 사람이에요. 아, 죽음을 각오하고 자전거로 아니 길림성에서 연홍성 한집 중국 아시 송을 넘어왔는데 그건 왜 못해? 그러고 다 하는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북한 사람들도 난 뭐 북한 사람 만나보지 못했었는데 오드려 다 그렇게 그런 각오로 살지 않아요? 다 그렇게 안 사니까 나처럼 이렇게 제가 할 탓이에요. 뭐 크게 여기처럼 차 있고 개 있고 없어.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50대 탈북 남성 찰스 김씨의 첫 번째 사연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잠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대응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군요.
네. 이 한국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에 필요하다면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집단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많아서 나포하기보다는 멀리 쫓아내는 퇴거 작전을 우선으로 했던 단속에서 앞으로는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
국민안전처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입니다.
정당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해항이 사격뿐만 아니라 경비함정이 직접 중국 어선을 충격하여 제압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선박이 도주하여 우리 수역 내에서 검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해상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 어민들에게 한국 수역에서 불법 조업 또는 단속에 저항하면 반드시 검거해야 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불법 조업 의지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데 화기를 사용한다라고 밝힌 이 부분이 좀 이례적이군요.
네, 한국의 해양경비법을 근거로 한 단속 방침인데요. 지금까지는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 그 규정을 적극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앞으로 해경과 해군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해경의 개인 화기인 권총 혹은 발칸포, 함포도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는데요.
네.
또 사법적으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중국 선원들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모두 구속수사하고 선박에 대해서는 몰수해서 즉시 폐기하고 또 관련해서 중국 정부와 외교적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 어민이 한국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가 있었다는 것 중국 정부가 사실 직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당국이 이렇게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무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만큼 강력하게 방침을 밝힌 데는 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한국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문제 사실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일 오후에 중국 어선에 의해서 한국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인천 옹진군 소청도 76km 해상에서 단속하던 4.5톤급 한국 해경 고속탄정을 중국 어선이 고의로 충돌해서 침몰됐고요.
예.
중국 어선에 올랐던 한국 해경 대원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지난 9일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를 불러서 유감과 항의를 표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다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를 조처해서 강력 항의했고요.
네.
중국 외교부에서는 한국이 양자 관계와 지역 안정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감 문제를 처리하기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지난주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됐군요.
네, 태풍으로 약 6,540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울산 지역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네.
태풍 피해 집계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되지만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한국 등 7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으로 확실시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피해 집계에 앞서서 먼저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설명이었고요.
네.
이 지역에 우선 투입되는 국비는 한국 돈으로 30억 원입니다.
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이 국가가 복구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죠?
네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전액 복구비가 지원되고요.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피해의 경우에는 70%까지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울산에서도 이번에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주군의 경우에는 폭우에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아파트와 주택, 학교 건물까지 침수되는 약 520억 원대의 피해가 났는데요.
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가스비, 지역 난방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세제 혜택이 함께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한국 정부에서는 울산의 다른 지역과 제주, 양산 등 이 태풍 재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 애플사와 뭐 양대 산맥을 이뤘죠. 한국의 삼성전자. 최근에 이 갤럭시 노트 7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고 결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판매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지난 8월 초에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 이후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구가한다고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7이 오늘부터 세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통신사 시장에서 이 갤럭시 노트 7의 두 번째 판매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8월 중순에 판매를 시작한 이후에 배터리에서 불이 붙는 이 발화 문제로 초유의 리콜 조치와 공식 사과를 했었고요.
네.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판매하고 교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새 제품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갤럭시 노트 7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예.
삼성전자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생산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 일로 인해서 삼성전자 앞으로 좀 타격이 크겠군요.
네.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로 삼성전자와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갤럭시 노트 7의 판매 중단, 생산 중단 결정은 사실상 단종을 전제로 하는 수순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에서는 항상 품질 제일주의를 경영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네.
이 배터리에 불이 붙는 발화 문제로 약 250만 대에 이르는 1차 글로벌 리콜을 결정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답다 아주 통 큰 결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네.
또 고객이 빠져나가는 그런 이탈을 막는 그런 효과를 낳기도 했었는데 이 근본적으로 보면 경쟁사인 애플이 아이폰 7을 출시하기 전에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그 조급한 전략이 화를 자초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매되거나 생산된 갤럭시 노트 7은 약 380만 대인데요. 이 휴대전화들은 중고 시장에서도 유통될 수 없는 폐기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8%대로 폭락하는 갤럭시 쇼크가 나타났고요. 무려 169억 3,400만 달러가 증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앞으로 상당히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시리아 휴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수차례에 걸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의 설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고립된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동맹인 이란의 도움을 받아 군사적 노선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른바 휴전을 계기로 민간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병원을 비롯한 인도적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유엔의 인도 지원 책임자인 스티븐 오브라이언 조정관은 시리아 상황이 끔찍하고 비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북부 도시인 알레포 동부 지역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시리아에서 테러 분자와 싸우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테러리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야만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문명의 발상지인 이 나라를 죽음의 나라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피난민을 만들고 있다며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같은 테러 조직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던 미국-러시아 회담에 참석한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은 시리아 국민들과 시리아 평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시리아 사태를 평화롭고 의미 있고 또 전국적인 휴전이 가능하게끔 시리아와 각종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안에는 시리아와 러시아 전투기들을 특정 지역에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되며 모든 민족과 종파가 골고루 포함된 포괄적인 시리아를 원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